출애굽기 맥잡기 여섯째 시간, 성경 맥잡기 스무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율법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잠시 종합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시내산 이제 부르셔서 20장 1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야기가 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10가지 이제 명령이 이제 그 안에 나옵니다. 이 10가지 명령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을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의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에요. 참 이게 법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율자가 이제 붙었는데 영어로 그냥 law예요. 모세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모세의 법할때 그와 같은 법이다. 근데 많은 경우 그냥 이게 중력의 법, 뭐 이런 걸 그런 법으로 자꾸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특별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영어를 다할줄 아니까 율법 얘기하면 그 영어로는 law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는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냐? 율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율법은 도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법은 보통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10가지 명령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될 그와 같은 명령.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것은 사람 누구나 지켜야 될 그와 같은 도덕적인 그와 같은 법이에요. 자, 시민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선민이 됐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민으로서 꼭 지켜야 될 그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키지 않아도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지켜야 될게 있어. 십일조 반드시 내야 되고 세금이에요. 세금 그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법은 뭐냐 하면 어떻게 죄를 정결하게 할수 있느냐.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땐 죄의 헌물을 바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을 땐 화평 헌물을 바치고 사람들과 해서 이렇게 범법을 했을 땐 범법 헌물을 바치고 등등 해서 어떠한 그 예식을 통해서 의식이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졌던 그런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그와 같은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 절차. 또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일곱 가지 이 특별한 명절을 줬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등등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식적으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해서 모세의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거다. 그러면 이 구약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원칙적으로는 예수님 때까지가 유효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도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그런다고. 저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죠. 7년 환란기 동안에도 성전이 있어요. 희생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이라니까. 아직도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신약을 모르고 지금 구약에 지금 속해 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이 법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극도로 죄성을 띈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 땐좀 이렇게 섬뜩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철랑대는 청년이 주님을 믿는 사람한테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예수 믿는 당신들은 매일 죄짐이 그렇게 무겁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죄짐이 뭐가 그렇게 무겁냐? 나는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인이 저기 무덤에 죽어 있는 저 사람한테 1톤, 2톤, 100톤, 1000톤 갖다가 한번 놔봐라. 그 사람 무게를 느끼나? 느낄까 못 느낄 거야? 못 느껴요. 왜 그래? 죽어 있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은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못 느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벽한 그런 그 법 앞에 내가 딱 서면, 다시 말해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 이걸 자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치워주시는가. 성경 가서 보면 죄는 까맣다고 얘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 뭐 하면 까맣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죄가 시뻘겋다고 얘기를 해요. 그 시뻘겋을 없애려면 빨간 걸로 칠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다 그래요. 붉어요. 그 붉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붉은 걸로 그거를 덮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도로 죄인이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척도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가만히 보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인가? 이는 이로, 그렇죠? 어떤 사람이 뺨을 때리면 뺨 때리는 걸로 이렇게 해갖고 한 것만큼만 갚으라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공정한 법인가? 지금부터 3천년, 4천년 전에는 사람이 와서 이빨을 부러뜨리면 죽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말고 이빨 빼면 이빨 하나만 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당시 3500년 전쯤에는 엄청나게 긍휼이 많은 법이에요, 이 율법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귀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쳤다 그러면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긍휼을 베풀어라. 그래서 어디까지 베풀라는 거야? 이빨 빼면 딱 이빨 하나만, 화상 입히면 그 화상 입힌 만큼만, 그 정도만 갚으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3500년, 4000년 전에는 온 세상에서 가장 긍휼 많은 그런 법이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은 죽였단 말이에요, 그거. 화상 입히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세상 어떤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그와 같은 공정한 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또 이렇게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법이 무서운 걸 깨닫게 되니까 경건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가서 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 한번 작심을 해요. 이제 새해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 내가 바르게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작심을 하면, 작심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작심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을 지켜갖고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이 법을 성취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거를 사람이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그걸 해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법을 지켜서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모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법을 지켜갖고 한번 내가 깨끗하게 내 자신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부단히 노력해도 결국 이걸 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굴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덧입혀주시는 의를 입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줘야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 그렇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사람의 노력을 놓고, 그렇죠? 어떻게 손 다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 그걸 제가 입고 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거룩함을 하나하나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격려해 주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일생 동안 그게 광야 생활이다. 광야 생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여러분이 이 알고 있는 의식법, 예를 들어 유월절을 지킨다. 그 유월절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실절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오순절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이 땅에서 오시는 그와 같은 성령님의 강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와 같은 의식과 규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구약 안에, 율법 안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다. 근데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죄다, 저게 죄다 하는 거는 너무 잘 보여주는데 그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래서 뭐만 하느냐? 정죄만 하는 거예요. 정죄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결코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가서 보니까, 16절부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된 그 은혜는 구약시대 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구약시대 그 율법이 은혜였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젠 뭐가 왔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이야기가 되면서 말 그대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잽이 안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것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허락을 해 주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때가 충만히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의 씨로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디가 종착역이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가 구약이에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가 구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구약을 성취하신 바로 그 순간이 구약시대의 끝이에요. 구약시대의 끝.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 응애하고 태어난 그때부터 신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게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로마서 10장의 표현에 따르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거예요. 율법의 끝마침. 끝이에요. 끝. 엔드가 되셨다니까. 율법이 상징하는 건 구약이에요. 구약의 엔드가 되신 분이야. 우리 예수님이. 엔드가 되시면서 뭘 여세요? 신약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태어나셔서 구약을 엔드하시고 신약시대를 여신 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율법시대에는 사람이 딱 두 종류로 구분이 돼 있어요. 어떻게?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야. 볼 거 없어요.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유대인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 편에서는 개나 돼지 같은 존재야. 그게 율법이 그렇게 정죄를 해놓았어요. 그게. 그래서 율법 있는 사람은 갈치도 안 먹고 문어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렇죠? 이렇게 먹는, 안 먹는 거야. 이런 모든 것들. 코셔 음식이라 그래서 피 다 완전히 빼고 이러한 그런 음식만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를 여신 그 이후에는 사람이 세 부류로 나뉜다. 고린도전서 10장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교회 밖에는 여전히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 그래서 총 세 부류의 사람이 지금 신약시대에 존재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문어를 먹어도 되고, 갈치를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요. 그날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문다 닫아야 돼. 지금 이 시간에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 같은 경우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 거 아래 놓여있지 않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아시겠죠? 예. 뭐, 염소 가져오고, 양 갖고 오고, 소 갖고 오고, 그런 거안 하잖아요, 지금. 뭐, 중간에 제사장이 여기 있어갖고,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안 해요. 오직 천주교만 그런 일을 하지. 예,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시대는 이미 갔다는 거예요.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런 시대는. 그렇죠? 그래서 시민법이니, 의식법이니,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마찬가지로 세금의 의미의 십일조는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세금으로서 신정 국가에 부과가 되는 그런 세금으로서의 십일조는 안 낸다. 뭐만 해요? 십일조의 그 의미 뭐예요? 10분의 1 정도를 떼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구약 시대. 그렇죠? 레위 사람들, 제사장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준 게.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그래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구약 시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10분의 1을 어떻게 강제로 냈단 말이에요. 세금으로. 그 지금도 세금으로서의 11조, 세금조차 그런 의미의 11조는 지금은 필요치 않아요. 다만 그 원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 10분의 1 정도를 드려야만 예배당도 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모든 일을 하려면은 그런데 필요한 그런 겸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일조의 원리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런 수입의 적어도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바치는 그런 의미의 헌금을 우리가 드리지, 강제로 징수하는, 또 그걸 안 내면 도둑질했다고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의 구약시대의 십일조 개념은 지금 맞지 않는다. 자, 그러면 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의식법 안 지킵니다, 이제. 시민법 안 지켜요. 근데 도덕법은 지금도 지켜요. 열 가지 명령 다 지켜요. 근데 열 가지 명령 중에 안식일만 지금 우리가 뭘로 했어요? 안식일은. 원래 그 안식일도 이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안식일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창조 때 주어진 거죠. 창조 때. 모든 걸 처음 그 원래 의미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그 의미. 저와 여러분의 몸의 균형을 위해서, 육적인 것과 같은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루를 쉬라고 한그 의미의 하루를 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일반 사람들도 다그 법칙에 따라 가서 보시면 일요일은 다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쉬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쉰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십계명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두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그렇죠? 예.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그랬어요. 여러분, finish가 뭔지 알죠? 달리기를 막 해요. 여기 finish 라인이 있어요. 이거 딱 넘었으면 더 이상 안 달려도 되는 게 finish 라인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신약을 여셨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해야 된다. 지금 시대는 신약 시대인데 구약식 교회를 하면,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제사장하고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두 개가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는 못 드려요.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희생예물을 바쳐 드리는 성막이나 성전이 있어야만 그래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땅 팔레스타인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성전을 짓고 뭘 하고 싶어요?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거다. 왜 그래요? 2500년 동안, 자그마치 거의 2500년 동안 성전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갈급한지 알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이스라엘은 템플 인스티튜트에서 성전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성전 재단에서 모든 그런 그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마련했어요. 다 마련해서 언제라도 성전을 지을 그와 같은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지금 공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제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이 있어야 되냐? 붉은 암송아지, 영어로 하이퍼라고 하는 이 송아지가 있어야 돼요. 그 송아지에 재를 뿌리고 해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2500년 동안 안 했으니까 그 붉은 암송아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1948년도에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뭘 했어요? 붉은 암송아지 그 유전자 그걸 추적을 해서 100% 순수한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7월 두주 전인가 성전재단에서 발표했잖아요. 붉은 암송아지를 찾았다, 이제.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전 예배 드릴 수 있다. 지금 이와 같은 형식, 제사장과 성전이 있어야만 예배 드리는 거, 그게 구약식 예배요. 이게 지금 신약으로 들어와서 목사가 있어야만 뭐가 되고, 그렇죠? 예배당이 성전이 돼서 사람들을 착취해서 뭐 예루살렘 성전 짓듯이 많이 갖다 뭐 헌금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복 준다. 이런 방식으로 몰아가는 거. 이거는 구약식 예배 형태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다 성취했는데 뭐하러 또 구약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접시를 다 닦아서 깨끗이 해놨는데 제 딸이 들어와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뭐한 거냐고 또 닦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아직도 제사장이 필요하고 아직도 성전 이걸 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예수님이 심히 불쾌히 여기신다. 우리 한국의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전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구약식 예배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 천주교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예배당이에요. 뭐야 이름이? 영어로는 오디토리움, 강당이에요. 강당. 여기도 예배당, 강당이에요. 저쪽이 뭐 2,500억짜리도 성전이야 지금 뭐예요? 강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그것이 성전이 되고 목사가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는 신약시대 교회를 해야 된다. 신약시대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통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 여기가 성전, 이런 식의 이 생각이 들어가면, 그러면 완전히 구약식으로 돌아가는 거다. 구약은 사람을 정죄하는 거라니까. 예, 이 신약은 사람에게 영혼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법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애가 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나이가 20살 되면 어머니, 아버지 이거 잔소리 해야 안 해요. 거의.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거의 잔소리가 없는데 왜 그래?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여기 성인이 됐는데 계속 이거 하지 마라, 사탕 먹지 마라, 뭐 해라, 이거 하면 되겠어요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구약이 5살, 3살 난그 아이들 다룰 때그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 하면 안 된다, 저기 가면 안 된다, 차에 친다, 뭐 한다, 이거 해갖고 다 규정을 해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다스리는 게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취급을 해주시는데 그게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시스템에서는 사고가 별로 안 나. 사고가. 엄마, 아빠 말만 들으면 사고가 안 나는 거야. 근데 나이가 20살, 30살에서 그런 게 없는 데는 자유를 허락해준 거예요, 부모가. 근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그런 방종이 되면 큰 사고가 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 나는 그냥 나이가 20살, 30살, 신앙생활 50년이 돼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기 제사장 밑에 가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게 안전하니까요. 그럼 거기 가서 하셔야 돼. 항상 목사가 뭐 하라 그러고 교회가 뭐 하라는데 매일 교회 오라 그러고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유, 나는 뭐 이제 예수님의 주신 영혼의 자유가 있어. 이게 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옳고 그런 것을 내가 판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게 신약시대 교회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앞에 네 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여섯 개는 이웃에 대한 거예요. 이웃에 대한 거. 하나님이 20장 2절. 여기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이나 똑같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똑같이 10개의 이제 명령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명령,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색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예배당 안에는 어떤 색인 형상도 두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도 색인 형상이 안 두는 거예요. 안 두는 거. 이게 그냥 강당이라니까요. 우리가 모여서 하는 강당. 그래서 자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 전 보지 않았지만 가서 보면 거기 나타난 예수님 있잖아요. 십자가 지고 막 그런 걸 자꾸 보면 그게, 아, 예수님이 저랬겠구나. 저 예수가 생각난다고. 아시겠죠? 그 예수는 성경의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형상을 만들고 뭘 해서 성경이 없는 것들을 내가 상상을 해서 자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하는 게 좋다. 예. 그 다음에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 그것들 섬기지 마라.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또 주세요? 내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마라. 미국 사람 같으면 지저스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게, 예, 찌! 그렇고, 또 지저스는 하면 좀 곤란하니까, 찌! 그렇게 지로 S는 안 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 마이 갓! 그러고, 그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왜 그걸 지켜야 되는 거냐? 다른 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창조했기 때문에 이 광대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엔 탐내지 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천주교는 4절을 빼버렸어요. 4절. 4절 가서 보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습에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 구절이 있으니까 벌써 본인들도 찔리죠? 누굴 만들어놨어요? 마리아를 만들어놓고 하니까 성경에서 뺄 수는 없고, 로마 가톨릭 교회 성경 공부하는 그 책에 가서 10계명 가서 보면 이게 빠져있단 말이야. 그럼 9개뿐이 안 되잖아요. 9계명뿐이. 10개, 10번째를 둘로 나눠놨다. 10번째 거를 둘로 나눠놨어요. 그렇게 해서 10개예요. 그게 이 카톨릭 교인들이 배우는 십계명이에요. 그게 그렇게 교묘하게 일들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색인 형상을 만들어 뭘 해서 하나님을 거기에 비기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 보, 그걸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것처럼 하고 거기에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아마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믿음도 크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처럼 하고 내 모든 걸 베팅하는 거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걸 요약을 하면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4절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질문했어요. 24장 36절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큰 명령이다. 다시 말씀드려 십계명의 앞에 네 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게 십계명의 여섯 개 명령을 예수님이 요약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이, 그렇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 이 두 명령에 달려있느니라.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 말씀이 매달려, 그게 구약이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구약시대잖아. 아직도 예수님 여기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직도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는 이 두 가지 명령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율법 수여 언약 백성 되는 거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21장부터 23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법이 나옵니다. 시민법 금방 넘어갑니다. 먼저 종들은 어떻게 대해야 된다. 21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폭행을 하거나 한 경우에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같은 경우 지금 이런 게 적용이 되면 21장 한번 15절 가서 21장 15절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거 지금 적용하면 죽일 사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렇게 해서 악을 제거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시민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래? 이스라엘에게만 부과된 법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부과된 시민법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22장 1절에서 15절 사람이 도둑질하면 어떻게 배상해야 되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16에서 31절 인정 베푸는 거. 그 다음에 23장 1절에서 9절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는 거. 그 다음에 23장 10절에서 13절은 안식일 지키는 거. 왜 그래요?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시민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계명은 도덕법이고, 그렇죠?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시민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법은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의식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이 부서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냐, 의식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23장 14절에서 19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절기. 그래서 1년에 세 차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보여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 거예요. 1월 14일경에 시작이 되는, 1월 14일에 시작이 되는 유월절. 그렇죠? 그 유월절 시작이 되자마자 뭐가 시작이 돼요?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 50일쯤 지나면 오순절. 순이라는 게 10이에요.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와야 돼요. 또 뭐가 있어요? 장막절이 있거든요.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세 번씩 성전에 가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장 다니는데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만 부과된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만 부과된 거다. 이런 것들이 시민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23장 20에서 33절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곳 사람들하고는 절대 피를 섞지 마라. 지금 시로 얘기하면 말도 섞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래요? 창세기 15장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 4시가 하늘의 별들같이 된다. 그 말씀 다 하시고는 갑자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4시가 자기들의 땅이 아닌데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나온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 아모리족 속의 불법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가나안족 속 아모리족 속의 불법이 하늘을 찔렀단 말이에요. 지금 한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동성애 천지고 가는 데마다 수관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400년이 끝난 이후에 이 가나안 백성하고는 절대 피 섞고 말 섞고 같이 하면 안 된다 하고 정복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시민법으로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민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지금 하면 큰일 나죠. 뭐 이집트 사람하고 뭐 말도 안 섞고 이런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언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을 지키던 그러한 시대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나 돼지 취급을 해갖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갈릴리가 있고, 여기 유대가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 사마리아가 꼈잖아. 일리 안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쪽으로 빙 돌아가든지, 바다 타서 이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이스라엘의 시민법이에요. 이스라엘의 시민법.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쭉차 타고 가거나 걸어가거나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 당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신정 정치를 하는 그 백성에게만 주신 그런 법이다. 이해하셨죠? 예, 도덕법, 십계명, 그 다음에 시민법, 절기와 여러 가지 예식을 지켜서 죄헌물, 범법헌물, 화평헌물 이런 거 드려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이 끝나면 이제 곧바로 이제 그 레위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줬어요. 자, 하나님이 백성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 해서 당신이 가서 받아와라. 무서워서 우린 도저히 갈수 없으니 당신이 받아오면 우리가 그대로 다 하겠다. 자, 이제 모세가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백성이 비준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뭘 하면 결국 끝에 가서 비준을 해야 그게 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 비준하는 내용이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그래서 언약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75명을 부르십니다. 75명. 이스라엘의 장로 70명.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모세의 수종 두는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 해서 75명을 하나님이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언약을 비준을 하는 거예요. 비준을. 그 비준하는 그런 내용이 24장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4절에서 8절.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 헌물을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헌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니라.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야들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반드시 피를 뿌려야 효력이 발생했던 거예요. 효력이.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 상속 언약 신약의 중재자세요. 그럼 뭘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엔 짐승의 피를 흘렸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려주신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제가 읽습니다. 18절에서 22절. 16절부터 읽어야 더 이해가 쉽습니다. 16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영어로 테스터먼트예요. 테스터먼트가 있으면 반드시 테스터먼트를 주는 테스테이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상속으로 언약을 주고 싶어요. 그거 변호사 사서 살아있을 때다 만들어 놔도 효력은 언제 발행이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로 오셨어요. 그럼 그새 상속 언약이 신약인데 신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새 상속 언약을 주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거기 죽으신 이후에 신약이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18절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첫 상속 언약 그게 뭐예요? 구약. 모세가 주었던 그 구약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할 때 지금 보니까 어때? 피 뿌렸다 그러잖아요. 지금 언약을 비준할 때. 그렇죠.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상속 언약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한다 해서 구약도 피를 뿌려서 효력을 발휘했고 신약도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효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면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언약 주시는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어야 된다.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에서 이게 뭐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래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보고 같이 먹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끝난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만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하며 드디어 성막의 양식을 받아갖고 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가 선민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럼 내가 거할 수 있는 거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거처를 하늘에 있는 내 거처, 그 패턴 그대로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땅에다가 그거하고 똑같이 그 패턴을 따라 내가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라 하고 만들어 주신 게 뭐야? 성막이에요. 그게 성막.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여기 계세요. 여기 모세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아론이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요. 거기 70명 장로가 있어요. 저 밖으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계속 멀리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으로 더 멀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가능하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이라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와 함께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무리. 우리 한마음 미션의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 멀리서 바라보고 음식도 먹고 그러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로 향을 피우다가 즉결 처분되는 그런 일이 레위기 10장 1절에서 5절에 나오거든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구원받았잖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잖아요. 뭘 통해서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로 나왔잖아요. 그 피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망에 이른다. 신약시대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아나니와 삽비라.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에게는 징계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악한 일을 자꾸 저지르고 조금 저지르고 저지르고 저질러도 징계가 안 와. 그럼 뭔가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사생한가 아닌가를 의심을 해 보셔야 된다. 내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 사생아는 징계가 없어요. 남의 집 아이를 뭐하러 가서 징계를 해요. 여러분 이 다음에 아들, 딸 나보라고 이 다음에 누구만 징계해요? 내 아들, 딸 잘못되면 내 아들, 딸만 징계하지 옆집에 징계하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상관할 거 없어요. 옆집에는 나는 누구만 징계하면 돼. 우리 아들, 딸만 징계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도 누구만 상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만 징계하신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래서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지금 성경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그렇다고 구원받았는데 요만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고의로 무시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보시면 주의 만찬을 행해서 고린도 교회. 이 주의 만찬을 멸시하다가 병이 든 사람도 있고, 어떻게,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이 주의 만찬을 멸시하다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4장까지 해서 율법을 수여하고 그다음에 뭐한 거예요? 드디어 언약 백성이 된이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5장부터 40장은 뭐 하는 거냐? 그 내용만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게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내려와 여기 땅에 거해야죠, 이 백성과. 그 거하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막.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이 성막. 여러분 여기 교재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성막을 짓는 그런 내용이 25장부터 40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럼 이 성막 안에 가서 보면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 물두멍이 있어요. 보여주는 빵이 있어요. 그 안에 향제단이 있어요. 번제제단이 있어요. 그 안에 휘장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궤를 넣는 언약궤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있고 또 여기 가서 보면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사장은 여기다 금관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금관의 앞에다가 패를 붙였다. 금패를. 그 금패에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께 거룩한 것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걸 쓰고 이거 하나님 앞에 1년에 한번이 휘장을 열고 그리고선 그 앞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들어갈 때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외치는 거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고 외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걸 하나님이 강조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다. 그 거룩함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게 없거든요. 그거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의를. 그런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은 그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성막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의 눈에 볼수 있는 이런 기구들 아니면 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그런 방법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서 한 시간이나 뭐한 시간 반이나는 성막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이 도구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고, 이게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면, 그러면 두 시간이 아마 지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맥잡기를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이 교재도 지금 나눠드렸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막이 무엇인가? 다음 주에는 그걸 공부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곧바로 이 성막이 지어졌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잖아요, 하나님께 . 그 예배 드리는 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창세기를 통해 창조가 됐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집트 탈출해서 구속을 했어요. 그렇죠? 예배 지을 처소를 져줬어요.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러한 순서로 성경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